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0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한다, 두 사람 사이가 이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두 사람은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상대가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경우에 내 편을 들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자기 자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상대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앞서서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 주거나 또는 병에 걸렸을 때 헌신해서 간병해 주고 하거나 또는 본인이 납치당했을 때 돈 주고 그거 꺼내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이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하고 그와 뭐 결혼을 맹세를 한다든지 결혼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들은 이 사랑을 확인할 때 상대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내가 곤란할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도움을 주면 나는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은 뭐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내가 진정 예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열심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긴다, 뭐 오지 선교도 가고 헌금도 남들보다 많이 내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해서 남들 위해 우월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아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런 행동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흔히들 이렇게 교회 나와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상대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가,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 나와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관념이고 개념인 것이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설이나 어떤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이런 식의 사랑을 주제로 소설로 쓰고 드라마도 만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사랑인 것이고 이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도 그런 식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거래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장사꾼의 너희가 장사꾼의 사랑을 하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내 사랑을 상대방한테 준다, 이것이 거래인 거죠. 이 거래인 것입니다. 또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겼으니까 그런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서 바라는 게 있죠. 병 고침을 바란다든지 아니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든지 내가 어떤 사랑을 한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너 인간 세상에서의 거래 관계다, 하나님을 그렇게 너희들은 거래 당사자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럼 거래 관계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내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오직 선교하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이런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께서 우리가 거기서 가장 큰 사랑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들은 아, 나는 정말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게 되면 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이 이런 것보다 생각하고 그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그렇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사랑은 그냥 그렇게 자기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 예수로부터 뭘 받아내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예수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런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랑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뭘 주고 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그 생명을 상대방한테 나눠주는 것,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과정에서의 사랑, 이것이 참다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내 생명을 남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생명이 사랑의 생명이라면 이 사랑의 생명을 상대방한테 나눠주는 이 행위가 우리는 사랑의 행위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데 우리는 이것이 아직 뭔지를 몰라요. 내가 그것을 받지를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그만큼 자라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이 과정에 지금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보일 때 그때 예수께서는 우리 앞에서 그 사랑을 놓고 너 나한테 이 사랑을 보이는데 그러나 이 사랑은 이렇게 너희가 생각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고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그렇게 책망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참다운 사랑으로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나를 책망하고 고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사랑인 것이고 이 사랑에는 예수께서 우리로부터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세상 사랑밖에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사랑인 것이고 여기는 보상이 없는 것이고 그냥 예수가 좋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기보다도 예수의 생명의 본능상 그것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만나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적해서 빛으로 조명하고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깨우치고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랑밖에 모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한 사랑,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 이 과정을 잘 겪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나눠주려면 예수는 여러분들을 사랑해 생명이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가 우리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우리의 기존 잘못된 사랑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죠.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가 했던 그 사랑을 이웃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나의 잘못된 세상 사랑밖에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때 그 책망과 조명을 우리는 잘 받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의 사랑을 받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데 예수의 사랑 안에 지금 있으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잘 받아내야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이 받을 텐데 이 사랑을 제대로 받으려면 예수께서 여러분을 조명하고 지적하고 고칠 때 순복하고 따라 나서는 지혜가 여러분에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랑만 알고 있던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여러분 안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결과로 생명이 전이가 되죠. 우리 남녀 관계도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 새 생명이 자식이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랑인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해산하게 되면 난 예수의 생명을 낳은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 앞에 있어요. 특히 여러분 자유계에 나오신 여러분들 앞에는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앞에 있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산출되도록 생산되도록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내는 것, 겪어내는 것, 이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텐데 바울은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위하여 자신의 몸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녹화된 걸 보셔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세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아내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는 길이 한가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29절에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은 항상 자기 몸을 사랑한다.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리고 양육하고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양하고 사랑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29절만 볼 텐데 29절 이 말씀으로 바울은 이 29절에서 우리와 우리 몸, 나와 나의 몸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나와 나 몸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그냥 나와 나의 몸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과연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항상 아끼듯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 각 지체들을 사랑하고 아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양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누구나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아끼고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29절 30절까지 읽죠. 두 절 읽겠습니다. 29,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자, 우리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몸을 구분해서 생각합니까? 분리해서 생각합니까? 그냥 움직이면 움직이나보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나와 내 몸, 이 몸은 지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와 내 몸을 구분해서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나는 나 하나 딱 하나가 한 세포가 아니라 여긴 다양한 내 안에 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몸이 있고 내가 있고 내 안에 영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3분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바울은 우리 내면하고 나하고 나란 존재하고 내 몸하고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나 혼자만 하면은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끝나죠.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들은 이 몸은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나를 머물게 하는 나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나의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영혼이 육체를 벗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육체와 이 내 영혼이 분리됐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이 육체가 소중한 것이고 내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육체를 아주 소중하게 자기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기서 바울의 말씀에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은 바로 이 나 혼자 자체, 요 자체만 있다면 육신이 죽으면 같이 영혼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몸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영혼의 멸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12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그를 살려내시죠. 그때 이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55절까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부터 5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 55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죽은 자가 몸은 여기 있는데 예수께서 기도하니까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났으니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몸하고 영하고 분리되는 것이고 영이 이 몸에서 떠나게 되면 이게 죽은 자라. 예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비웃었죠. 죽었는데 이 잔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우리 육신의 이 세상의 일로도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고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영을 나 자신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자신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몸을 위하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제 제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됐어요? 뭐 병원에 가서 CT도 찍고 여러 가지를 하죠. 지금 병원 다니는 그 목록이 한 대여섯 군데가 병원에 그 지금 등록해놓고 다니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제가 제 몸을 아껴서 어떻게든지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야 말도 하고 여러분과 만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몸을 당연히 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몸을 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 뭐 귀신 들린 사람이나 함부로 하죠. 그들은 귀신 들린 자는 자기가 돌로 자기 몸을 찍고 찍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몸을 당연히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하고 우리 몸하고 이 분리되어 있는데 근데 둘이 하나로 합쳐졌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사실상 보면 나란 영혼도 나란 존재 자체도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어떤 것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결합되었냐면 나와 하나님이 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난 누가 결합했냐면 하나님 없는 귀신과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헛개비 사단과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헛개비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기필코 우리 내 지금 영이 하나님 없는 영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 결혼이고 그리스도와 나 사이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하고 이 몸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죽음은 이 몸을 옷처럼 벗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이렇게 묻기 이전에 이거 생각해보면 당연히 영혼은 나의 본체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한 거죠. 여기서 이 육체의 일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됐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과 하나 안 됐으면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까 좀 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없어?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29절 다시 한번 읽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우리는 우리 몸을 보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29절 읽고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양함과 같이 하나니.
자, 말씀드렸는데 나와 나의 육체의 관계는 정말 끔찍하게 아끼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아끼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영혼을 얘기할 때 영혼도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하고 결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여자의 결혼 얘기도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결혼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죠. 하나 되고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혼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 생명의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무엇과 하나 됐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비진리와 하나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와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과 하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먹고 죽을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바꾸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제대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영혼이 똑바로 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도 제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직 그리스도와 하나 될 생각도 못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 아이든지 청년이든 어느 정도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의 생명을 이제 해산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그런 능력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아직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라면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 몸은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몸은 결국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내 것이기도 함과 동시에 하나님 것, 그리스도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내 하나를 이루어서 내 안에서 영혼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몸은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나의 몸도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한테 세족식을 시켜놓고 이제 내가 가면 처소를 예배할 텐데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내가 영접하여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 베드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베드로 안으로 들어가죠.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베드로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나 있는 곳에 너를 영접한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는 베드로 안에서 예수가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주인이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하나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인 것입니다. 집 하인이 집 주인을 출타시켜 보내놓고 자기 자신 혼자 주인 노릇하니까 이렇게 험하고 험악한 인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것이기도 한 동시에 그보다 더 큰 주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해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임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각자의 안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고 자기 영도 또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각 개개인별로 자기의 어떤 개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루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이면서도 다른 특색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자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내 것,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먹히는 사람은 적어도 그 안에 사도 바울 같은 선지자 사도를 만나서 그 사도로 인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잉태가 되고 어느 정도 자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을 위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위한 것이고 그것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을 위하는 것이 더 잘 위하는 것이고 더 잘 되게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세상적으로 노력해서 몸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뭐 노력하고 평황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그 최종 결말은 그리스도께서 결정 짓는 것입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 내렸어도 그걸 일으키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 자유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들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망이 있고 조명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잘 견디는 자는 예수에 의해서 세움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유교회에서 무엇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냐면 아무리 여러분이 자유교회 하는 일들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대목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예수의 사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지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을 뭐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개념들은 좀 생소한 개념이죠. 우리는 그냥 아끼고 몸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 뭐 보양한다 양육한다 이렇게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가 예수의 몸인 우리를 그렇게 보호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이걸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거 네가 이해하겠지.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한 것도 더욱더 그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교회 일원이 되었죠. 이미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자라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는 양육하여 보호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양육한다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양육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죠.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네 몸을 양육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음에 그리스도가 너희를 양육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저쪽 밖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는 것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고 내가 내 의지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의지로 우리 몸,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게 더 강력하고 더 영광스럽고 진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한다. 양육하고 보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너희를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겹치냐면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살펴본 말씀이죠.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보양하고 양육하는 것이 어떤 과정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5장 26절, 27절. 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몸과 같이 사랑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을 사랑해서 양육하고 보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랑을 잘 받게 되면 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완전히 잉태가 되고 해산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내 안에서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사랑의 개념 이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겪겠어요? 안 겪겠어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말씀에서 내가 책망받고 고침받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들이 펴지고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니까 예수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양육하고 보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도 우리들은 이것이 굉장히 싫어요. 처음엔 좋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막바지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랑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우리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배척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런 과정, 예수께서 날 보양하고 양육하는 이 과정, 티를 제거하는 과정을 끝까지 잘 인내해 나가야 난 예수의 사랑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나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온전한 결혼관계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새 생명이 새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도 그 과정을 잘 겪어 나가야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의 것이 되는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양육하고 보양할 때가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예수의 생명이 잉태가 되었죠. 그렇죠? 물고기 잡다가 안 잡혀니까 그때 예수께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왔을 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잉태가 되었고 그 뒤로 예수는 이들을 보양하고 양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그 일을 하죠. 그 일을 하는 건 거의 대부분 전부 이들은 예수가 이들의 마음속을 드러내서 그들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일부러 끄집어내가지고 너 이것 봐 이렇게 틀렸잖아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예수가 이들 제자들 안에 있는 흠과 티, 주름 잡힌 것을 피는 과정인 것이고 그들을 계속 자라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도록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보양한다 또는 여기서 양육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이 예수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자기 생업을 뿌리치고 예수를 따라 다니면서 예수가 위험에 빠질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 앞에 막아서 가지고 예수를 보호했죠. 그렇죠? 제사장 일행이 예수를 나중에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이 베드로가 칼 가지고 있다가 말과의 귀를 잘라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있는 거죠. 이것도 베드로가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이 갖다 준 밥으로 밥을 먹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따라 나선 제자들은 자기 생업도 포기하고 모든 것 다 바쳐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이제 예수가 나중에 내가 죽어야 돼.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돼서 너를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일 후에 만난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고 그건 죽은 다음에 난 오든지 안 오든지 모르겠고 죽는다는 것 자체는 나에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열심을 내서 따라 나섰던 그 예수 사랑이 물거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나선 그 사랑이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쪽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뒤집는 그런 일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또 책망을 하시죠.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죽는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정말 내 목숨 다 바쳤는데 예수가 죽는다고 한다. 이 예수가 나를 배신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죽겠다는 예수하고 지금 열심을 다한 그 베드로하고 누구 편을 들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베드로 편을 들죠. 예수가 이 베드로를 세뇌시켜서 3년 반 동안 끌고 다녔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못 얻게 꽉 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그냥 예수 죽어버린다고 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죽일 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자유교회에서 일어난 일들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 나설 땐 따라 나서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나 집에 가야지 하고 집에 가고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열심을 얼마나 냈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냐면 이 자유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살려내는 이 보이지 않는 이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따라 나선 것 그건 좋지만 그것이 없으면 베드로의 그 다음 자라남도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예수를 따라 나선 건 잘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번 뒤집혀져야 된다. 이게 네가 나를 따라 나서는 그 사랑은 세상 사랑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날 따라 나서는 것인데 그렇게 나를 따라 나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는 것이야 하면서 오순절 성령 세례로 그들 안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가 주는 것이죠. 예수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놓고 육신적인 것을 바랬던 그 이 베드로를 영적인 것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고쳐내는 것입니다. 그죠? 영적인 것을 받아야만이 그 영적인 게 소중한 것을 아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해도 뭐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임해서 너 살려줄게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뭔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받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정말 이 베드로식 사랑의 최정점에 달했을 때 그것이 확 꺾여나고 완전 뒤집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에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베드로의 기존 상식이, 기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니 예수가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았고 육신적으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는데 그것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잘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보상을 해주셨죠. 무엇으로? 예수의 생명 주는 것으로 보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어떤 보상보다 귀한 보상인 것이고 열매가 참다운 열매를 이 베드로에 맺히게 예수께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유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셨고 또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남아있죠. 모든 뭐 책망도 견뎌내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까지 잘 견디고 오신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집에 간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성장이 멈추고 거기서 끝나고 이제 말씀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랑이 나에게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알아먹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아는 것은 세상은 나한테 밥 주고 돈 주고 병 고쳐주고 하는 그 예수만 알지 새 생명 주는 예수는 모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여러분들한테 예수의 참다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걸 겪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안 주더라도
그것은 내가 뭐 몰라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각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양육받고 자라날 때 우리들 마음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랑인데 예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숭고한 생명의 사랑을 나한테 주시는 것이구나. 나는 예를 들어서 사랑하게 되면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이 사랑이 참다운 사랑인 것이지 이 세상과 주고받는 것의 관계는 이건 생명에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건 거래, 장사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내면을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내면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칼로 쑤시는 것하고 아프고 힘만 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이 겪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해산하려면 해산의 고통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양육받을 때 여러분이 조명받는 그 날카로움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겪어 나가야 될 여러분 사랑의 어떤 열병이라고 얘기하나 사랑의 어떤 그런 해산의 고통이다. 이 해산이라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간 사람들 보면 대부분 나간 사람들은 난 나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이 생각으로 나가더라고요. 동서남북에서 오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밖에도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죠. 또 뭐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여기서 힘드니까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니까 여기서 잘 견뎌.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 항상 나와 함께하시니까 밖에 나가도 나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그 뜻이구나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어느 분은 자기 교회에서 이제 어떤 여기 살다 보면 뭐 주변 형제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뭐 인도자를 통해서 하는 그 말, 책망의 말씀이나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깎아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죠. 참고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그만큼 들으니까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금식 다 하고 나와서 형제하고 부딪혀서 금식하고 와서 이제 교회 나오면은 됐나 싶으면은 되기는 뭘데 금식은 야 일을 갈면서 금식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퀵퀵 금식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 듣고 그러죠. 그 참고 참고 하다가 이제 에이 안 되겠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딴 사람은 다 고침 받아도 나는 고침 받지 못한다고 집에 가려고 이제 계단 내려가고 이제 샷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너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너 네가 가룟 유다지 이렇게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돌이켰다고 얘기합니다. 뭐 한두 번도 아닌 거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밖에 나가도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 여기 나가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간 거야. 여기서 어떤 인사하고 그냥 가려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게 참 하나님이실까요? 그죠? 여기 남아 있도록 하시는 응답 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외의 응답 받으면 전부 가짜 이런 것이에요. 나간 사람 보면 전부 뭐 주님께서 이쪽으로 날 인도하셨으니까 날 밖으로 내가는 것도 주님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집에 간 사람도 있죠. 이게 전부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만해서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양육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내가 생명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가짜 사랑이고 전부 거래 장사꾼의 사랑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아프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섭섭하게 여러분에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왜 자기만 빼놓고 여행 가느냐 놀러 가느냐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은 이 교회 하는 일을 말미암아 판단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스스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물리치고 자기 혼자 자기가 원한 편한 예수를 찾을 텐데 그 편한 예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저쪽 지옥 가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육체를 사랑해서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고 보양한다 이 얘기는 예수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이 어디 있어? 바로 여기서 일어난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예수의 사랑의 산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면 이제 예수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제대로 믿는 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어깨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책망을 받아도 잘 견디십시오. 여러분 어깨를 피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견디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 바울은 우리와 우리 몸을 구분을 한다. 이렇게 분리를 한다. 구분한다. 뭐 지금 분리할 수 없죠. 살아있을 때는. 그러나 그 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영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될 그런 영이다. 그래야 완전한 영이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에서 온전히 고침받는 과정을 겪게 되면 예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를 완전히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여서 신랑의 아이를 낳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나를 보양하고 아끼고 사랑한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내 몸을 더 먼저 아끼는 것입니다. 더 먼저 아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랑이 우리 눈에는 세상적인 사랑만 알고 있는 우리 눈에는 그것이 예수가 날 미워하고 날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도 예수는 사랑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리 인간 감정에 의해서 미워하고 사랑하고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아니면 다른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풍성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잘 견뎌 나가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새 생명을 잉태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도 사랑의 생명을 받아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